이슈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대 승부처인 플로리다주에서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탐파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플로리다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며 지지자들에게 투표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빨간 물결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같은 날 탐파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투표의 힘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미국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29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합니다. 한편 많은 유권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8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플로리다에서는 등록된 유권자 절반인 약 740만 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 군 수뇌부가 회담을 가진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무인기 공격 가능성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중국과 군사적 위기를 조성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미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을 경우 남중국해 중국 섬과 암초를 무인기로 공격할 계획을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에스퍼 장관이 중국 측과의 회담에 참여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며 힘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원칙을 만들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우치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8일에서 29일까지 중국과 미국이 위기 소통에 관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대변인은 미국이 대화 약속을 지키고 공해상에서 중국군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선을 며칠 앞두고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어제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 구매와 판매에 관여한 11명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번 조치는 미국 정보 당국자들이 이달 초 이란 해커들이 가짜 이메일을 보내 미국 유권자들을 위협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나왔습니다. 법무부 소장에 따르면 미 전함은 페르시아만에서 이란 선박에 있던 미사일도 몰수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처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예멘으로 몰래 무기를 운송하고 제재를 받는 베네수엘라에 연료를 공급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 정부가 올해 초 합류한 베네수엘라행 이란산 연료 110만 배럴에 대해 판매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4대 기술 기업 중 3곳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올해 3분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습니다. 아마존과 페이스북, 애플,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어제 분기별 수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순이익은 약 6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알파벳과 페이스북은 각각 59%와 29%의 수익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세 기업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개 기업 중 애플의 순이익은 7%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명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하루 동안 미국인 9만 1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날 하루 동안 미국인 천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져 전체 사망자가 22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 존 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894만여 명으로 이 중 22만 8천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회원국 간 환자 이송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은 어제 회원국 정상들과의 긴급 화상회의 기자들에게 회원국 간 코로나 환자 이송에 2억 2천만 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긴급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바이러스 확산이 우리 의료 시스템을 압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유일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북한 문제는 주요 고칫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국제학 교수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외교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록적 사전투표 등으로 역대 대선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밤부터 평안북도에 비, 함경북도 북부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8도에서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북한 문제는 주요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극적 합의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고,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신속하고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이그제미너 신문은 29일 차기 미 대통령은 증강하는 핵탄두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보유로 더욱 강력하고 도발적인 북한을 다뤄야 할 것이라는 점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을 인용해 수소폭탄을 이용해 미국 도시를 표적 삼을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은 기존 전쟁 계획의 유효성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대응을 제한하며 동맹의 포기와 분리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간단체인 미사일 방어 지지동맹의 리키 앨리슨 회장은 이 매체에 미국은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누가 당선되든 이 중요한 도전을 긴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한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을 강압하고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CNN 방송은 28일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구든 북한은 주요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북한이 과거 바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75일 만에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23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했다며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시선을 끄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든 트럼프 2기 행정부든 그들의 바람보다 더 일찍 북한을 상대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매머드급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선거 이후 미국의 시선을 끌기 위한 다음 수순일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이 방송에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따라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다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대북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적임자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소개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 방송에 바이든 행정부는 최대한 빨리 북한 측과 접촉해 레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화 의지를 밝히는 등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9일 서울발 분석기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더욱 강화된 지렛대를 갖추고 미국 대선의 승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이 북한에 신속하고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지만 현재 평양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호가 그랬듯이 최근 공개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다탄두 추정 신형 ICBM 등이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전문가를 인용해 협상이 장기화할수록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증강할 것이고 미국은 제재를 통해 주도권을 갖는다고 여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쪽 모두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며 상대가 가하는 위협에 누가 더 잘 견딜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이 전문가는 주장했습니다. 미 MBC 방송은 전 세계가 미국 선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기사에서 북한은 바이든 후보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김정은을 폭력배로 지칭했던 바이든 후보가 대북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전통적이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외교 전문가인 월터 러셀 미드 씨의 칼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외교 정책에서 1기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부분의 재임 대통령이 2기에는 외교적 족적을 원했으며 누구보다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또한 재선 성공을 자신의 접근법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하고 기념비적인 성취를 모색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드 씨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양보를 포함해 모든 것이 거래를 위한 지렛대라며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에 대한 정책도 항상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더라도 극적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국제학 교수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외교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보건정책, 국제기구와의 협력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국제학 교수들은 대부분의 주요 외교 현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매우 다른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윌리엄 앤 메리 대학 글로벌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티칭 리서치 인터내셔널 팔리시 프로젝트가 뉴욕의 카네기 재단과 공동으로 9월 17일에서 24일 미국 전역의 국제학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대학 측은 국제학 교수 4,983명에게 설문지를 보냈고 이 중 706명이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은 각각의 외교 현안마다 두 후보가 얼마나 다른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지 물으면서 0점은 차이가 없고 100점은 매우 차이가 크다는 기준으로 점수를 내도록 했습니다. 응답자들의 평균을 낸 결과 정책 차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89점을 기록했고 이어 기후변화 88점, 국제보건 84점, 군사동맹관리 83점, 이민 80점, 국제인권은 77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미국의 군사력 사용과 반테러 정책은 각각 43점과 45점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대중국 정책도 56점으로 두 후보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이클 티어니 윌리엄 앤 메리 대학 교수는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국제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의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First, the experts believe that Joe Biden is stable and consistent, whereas Donald Trump has promised to be unpredictable.
티어니 교수는 전문가들은 바이든은 안정적이고 한결같으며 반면 트럼프는 본인의 약속대로 예측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처음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트럼프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너무 예측 가능해서 미국의 나쁜 결과와 나쁜 거래를 초래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학 교수들은 또 바이든은 공공 문제들에 대한 다자적이고 협력적인 해법에 참여할 전망인 반면 트럼프는 일방적이고 거래적이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본다고 티어니 교수는 말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나라들의 미국에 대한 협력 수준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응답자의 92%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외국 정부들이 더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고 트럼프 후보에 더 협력할 것으로 본 응답자는 2%에 불과했습니다. 또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61%,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30%로 전망했습니다. 응답자의 71%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외교 정책에서 성과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19%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에 있어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나았다고 답했고 12%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이 오바마 대통령보다 나았다고 답했습니다. 티어니 교수는 응답자들이 진보 성향으로 기울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politically neutral. I think you're right that our sample of experts are professor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oreign policy at US universities. And if you go and look at our survey results,
설문조사 대상이 미국 소재 대학의 국제학 교수들이지만 정치적 성향을 물었을 때 66%가 민주당이라고 밝히는 등 확실히 진보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응답자 중 무당파라고 밝힌 교수들의 경우도 일반인 무당파보다 훨씬 바이든의 호의적인 응답을 했다고 티어니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티어니 교수는 이번 설문조사의 의미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모아지면 개개인 전문가들의 분석보다 정책 이방가나 대중들에게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에 북한 질문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진 이슈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나흘 뒤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올해 미국 대선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4년 전은 물론 역대 대선과도 크게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미 대선의 중심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선을 엿새 앞둔 28일 현재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인해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는 7,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전체 1억 3천여만 명이 투표한 것과 비교하면 이미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표를 던진 셈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사전 투표 참여 열기는 역대급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올해 대선의 최대 쟁점도 바꿨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을 연일 첫 번째 비판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8일 첫 공개 행사 연설에서도 어김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을 거론하며 그가 더 오래 대통령 자리에 있을수록 더 무모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nd the longer he's in charge, the more reckless he gets.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를 대중국 전략으로 돌려 중국에 대한 자신의 강경한 접근법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애리조나 유세에서도 코로나는 중국에서 이곳으로 오면 안 되는 것이었고 그들은 이를 막았어야 했다며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기간 가장 큰 행사로 꼽히는 전당대회와 대선 후보 TV토론도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화상 형식으로 진행했고 공화당 전당대회도 소규모 인원만 참여하는 제한적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또 대선 후보 1차 TV토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으로 토론을 화상 형식으로 변경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측의 거부로 급기야 2차 토론까지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올해 대선 후보 토론은 예정됐던 세 차례가 아닌 두 차례에 그쳤습니다. 국내 문제가 이번 대선의 압도적인 쟁점인 점도 4년 전과 대비되는 특징입니다. 미중 갈등 속 최대의 대외 현안으로 꼽히는 중국 문제조차도 코로나와 경제 문제에 밀리면서 이번 대선에서 대외 문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16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슈는 경제 다음으로 테러리즘, 이어 세 번째가 외교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 다음으로 의료, 연방대법관 지명과 코로나, 범죄에 이어 외교정책은 여섯 번째로 꼽혔습니다. 올해 대선은 유권자들이 후보 개개인보다 트럼프 대통령이냐 아니냐에 더 초점을 맞춘 선거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른바 반트럼프 진영이 소위 트럼프 빼고 아무나라는 기치 아래 바이든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한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 진보 세력부터 전통적 공화당 주류파까지 합세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9일 플로리다 유세에서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잃고 이 터널의 끝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포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Millions of people out there are out of work, on the edge, can't see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Donald Trump has given up.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애리조나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아메리카 드림과 사회주의 악몽 사이의 선택이라며 우리는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ut it's a choice between the American dream and a socialist nightmare. That's what it is.
이런 가운데 올해는 누구를 찍을지 밝히지 않는 부동층 유권자가 4년 전보다 크게 줄었다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받는 부동층은 당시 10% 내외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3% 내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2016년 미 대선에서 주요 여론조사들의 관측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합주 승리를 예측해 주목받았던 여론조사기가 트라팔가르 그룹은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샤이 트럼프의 존재가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년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북한과의 핵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조성한 것이 핵심 이유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보수단체인 미국 안보정책센터의 프레드 플레이츠 회장 등 민간단체 대표 3명과 토마스 맥너니 전 공군 중장 등 예비역 장성 2명이 26일 노벨위원회에 트럼프 대통령을 내년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핵심 이유는 고조됐던 북한과의 핵전쟁을 억제하고 평화 조성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2017년에서 2018년 초 미국과 일본, 한국, 호주에 대한 북한 정권의 핵타격 위협으로 위기가 고조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에 대한 어떤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모함과 공군, 해군력을 추가로 태평양 작전지역에 보내 동맹국과 공조하며 군사력을 과시해서 북한 정권의 핵 공갈을 억제하고 핵전쟁을 막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노력은 국제사회의 사의와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 등 세 차례 만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하지 않고 핵미사일 역량을 구축하고 있지만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3년 가까이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핵협박 등 북한 정권의 위협적 언사도 크게 줄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을 크게 낮추면서 보다 포괄적이고 항구적 평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노벨 평화상을 받을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조성에 대한 기여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노르웨이의 보수파 중진인 티브랭예대 의원은 지난 2018년 남북한 화합을 주선한 공로로 트럼프 대통령을 2019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었습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재임 시절인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확인했고 한국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듭 돌린 바 있습니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덕분이라고 거듭거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후보로 추천됐지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추천은 상당히 개방적으로 전 세계 대학 교수와 국회의원 등 다양한 개인과 단체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매년 수백 명에 달합니다. 노벨위원회는 앞서 세계식량계획이 수상한 2020년 노벨평화상 전체 후보가 개인 211명과 단체 107곳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추천 제도 때문에 옛 나치 독일 정권의 독재자인 히틀러와 러시아의 독재자 스탈린이 수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2021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사례는 올 들어 적어도 네 번째로 어느 때보다 추천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했던 노르웨이의 티브랭예대 의원이 지난달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평화협정에 대한 기여로 트럼프 대통령을 내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또 호주의 법학자인 데이비드 플린트 등 법대 교수 4명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중동 국가들과의 수교에 직접 관여해 평화조성에 기여했다며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트럼프 독트린으로 미국이 과거처럼 다양한 국제전쟁에 개입하지 않아 많은 미국 젊은이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스웨덴의 마그누스 야콥슨 국회의원도 세르비아와 코소보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공로로 트럼프 대통령을 내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노벨평화상 추천 사실을 나라 안팎에 적극 홍보했으며 최근엔 대선 유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y nominated your president twice last week on two different subjects for a Nobel Prize. But the fake news media didn't cover it, so that's it.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네바다주 유세에서 자신이 두 가지 다른 주제로 전주의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며 하지만 가짜뉴스 미디어들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시어도어 루즈벨트, 우드로 윌슨, 지미 카터, 바락 오바마 등 4명의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노벨평화상 추천 마감 시한은 매년 1월 31일입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각국 사이버 안보 관련 현직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동아시아 역내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초국가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사이버 공격 등의 외부 위협에 대한 각국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전문가 집단 간의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종인 한국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는 29일 동아시아 역내 초국가적 사이버 공격에 의하여 한국에 가해졌던 사이버 침입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exposed to significant cyber intrusions from the DDoS attack in 2009 to the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hack in 2014 to the WannaCry ransomware attack 2017.
배 대사는 이날 워싱턴 민간단체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관한 동아시아 역내 사이버 위협 관련 토론회에서 2009년 분산 서비스 거부 디도스 공격,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유포 등 한국이 중대한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도스 공격이란 전산망의 과부하를 일으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기법이며 랜섬웨어는 전산망을 마비시킨 뒤 복구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배 대사가 예로 든 사이버 공격들은 모두 북한 정권의 지령을 받는 김숙희, 라자루스 등 북한 사이버 공격 단체의 소행으로 밝혀진 것들입니다. 토마스 우렌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선임 분석가는 북한이 자금 확보를 위한 외화 벌이를 전략적 목적 중 하나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North Korea, the ambassador spoke about raising money being stolen. One of North Korea's strategic goals.
그러면서 북한은 사이버 작전을 이용해 은행에서 현금을 탈취했을 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도 돈을 훔치고 있다며 한국은 명백히 북한의 커다란 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렌 선임 연구원은 아울러 수많은 북한 해커들이 중국에서 활동 중인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Perhaps too damaging for the regime. So there's and I think cutting off their cyber capability might lend too much towards collapse. Terrible for the Chinese.
중국 당국은 이들 북한 해커들을 막을 경우 북한 정권이 막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렌 선임 연구원은 외화벌이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 내 북한 사이버 전력의 활동 차단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야기할 공산이 크다며 이는 중국에게는 끔찍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우렌 연구원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사이버 활동에 있어서 북한은 실제로 관대한 환경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really enjoys having a permissive environment and they use those diplomatic engagements and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various countries especially in Southeast Asia and China to
그러면서 북한은 다양한 나라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하는데 외교적 관계를 이용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대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 같은 사이버 활동, 잘못된 정보 유포 등 다양한 악성 사이버 공격에 까다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엘리나 노어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국장은 동남아 국가들이 갖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식은 다른 국가들과 많이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and this sort of goes back to John's earlier question about China and Russia as well. The threat perception in Southeast Asia is quite different.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공적으로 선언된 적이 없으며 북한과 같은 국가와도 일정한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같은 사이버 안보 위협이라고 하더라도 동남아 역내 국가별 입장과 대응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미오코 마츠바라, 일본 전신전화 주식회사 NTT 사이버 전략 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같은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동의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사이버 안보 논의 주제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he third task you should have is to make sure that you identify and prioritize at least
only a couple of important topics that everybody would agree to talk about.
또한 각국 전문가들이 공통된 사이버 안보 관련 언어를 사용하고 주기적인 토론을 정례화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도모해야 한다고 마츠바라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배 대사는 영내 국가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규범 수립 등 국제적 협력을 늘려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추진 중인 복수 방북 특별 승인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고 북한에서 협동 농장을 운영하며 농업 기술을 지원하는 미국 친우 봉사회의 대니얼 제스퍼 아시아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29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정에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스퍼 담당관을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 9월 북한을 포함한 여행 제한국에 대한 복수 방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공고를 내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공개 의견서를 국무부에 제출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골자입니까?
우선 저희 미국 친우봉사회는 국무부의 복수 방문 특별 승인 제도 도입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는 데 있어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야 할 길이 먼 만큼 아직 작은 발걸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체가 이번 의견서에 포함시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광범위한 방북을 허용해달라는 겁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 또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유해 발굴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 등이 특별 여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달라는 겁니다.
방북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국무부의 움직임에 지원단체들이 환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고문에 명시된 증빙서류 첨부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인도적 지원단체를 위한 조치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나 단체가 감시 모니터링이 잘 된 중요한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정확히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일부는 관련 서류를 갖고 있지 않아 신청할 수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희 단체는 그래서 국무부 공고문의 증빙 서류 부분을 삭제하거나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서류를 예로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승인 과정의 투명한 절차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국무부로부터 특별 여권을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서에 관련 제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이 필요할 때 국무부 공고안에 명시된 최종 여행 계획을 제출하는데 시간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고안에 따르면 증빙 서류와 더불어 잠재적 여행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수 방문을 승인받아도 긴급 방북 시에도 30일 이전에 여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건데 첫 방북 특별 승인 여권 발급 기간이 길면 55일이 소요됩니다.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내문에 제안서를 첨부했습니다만 복수 방문이 허용된 개인 단체에 한해 평양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에 최종 여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무부의 관련 공고가 시행되면 대북지원단체는 확실히 대북사업의 탄력을 받게 되는 건가요?
시행이 된다면 일단 대북지원사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구호단체들에게 알 수 없는 상황, 긴 승인 과정 등이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북한의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농작물을 키우는 등의 지원사업을 벌일 때에는 무엇보다 시간과 계절에 적합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무부가 관련 공고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 필요합니까?
국무부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북한 복수 방문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합니다. 단체뿐 아니라 개인 등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데 오는 11월 3일이 마감입니다. 보다 많은 목소리가 모아져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 닥친 신종 코로나 여파로 북한의 방역 조치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10개월 가까이 국경이 차단된 상태로 대북 지원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 차례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미국 단체인 저희들에게 미국 정부의 지지는 중요합니다. 국무부가 지난달 공고에 복수 방문 특별 승인을 추가로 한 것도 옳은 길로 들어서는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정에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물론 국경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저희 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에 대한 규제와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 국경이 다시 열릴 때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북한 주민에게 지체 없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인도 지원 활동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국무부가 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지하고 있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갈등에 있어 인도적 지원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북 구호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의 대니엘 제스퍼 담당관으로부터 국무부의 북한 복수 방문 승인 관련 공고문과 관련해 제출한 공개 의견서 내용과 건의 사항 등을 들어봤습니다.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발생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의 우선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으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이 사건이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인권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30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위험천만한 시기에 열점 수역에서 한국이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한국 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도를 알 수 없는 남한 주민의 불법 침입에 정상 근무를 수행하는 북한군의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우발적 사건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 등을 거론하며 보수 세력이 만행이니 인권 유린이니 하면서 이 문제를 국제적인 반복 모략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서해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5일 통일전선부 명의의 대남 통지문을 보낸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북한은 당시 통지문에서 사건 발생 경위를 설명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안하다는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이번 사건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남한 주민의 무단 침입에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예실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사실 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남북 간 소통을 위한 군 통신선의 우선적 연결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통전부 대남 통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이 사건을 유야무야 마무리 짓기 위해 한국 정부를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 사안은 종료됐고 자신들은 정당방위고 한국에 대해서 취할 만큼의 조치는 취했고 그러니까 한국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마라. 문제를 삼으면 반공화국 책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비록 북한 당국 차원의 공식 반응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공동조사를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실장은 또 피살 공무원의 유가족이 한국 정부의 수색 중단을 요구한 시점에 맞춰 이 문제를 일단락 지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수색 중단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보도를 먼저 치고 나갈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제 북한이 뭔가 부인하거나 북한이 뭔가 이걸 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든 남측의 그 피해자의 유족이 먼저 그 수색 중단을 요구하는 이제 일단 상황이 됐고 수색에 대한 결과도 아직 회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남쪽에서 이런 이제 분위기가 나올 때 일단 한번 일단락을 지어주겠다라는 것이 시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문가들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이 국제무대에서 인권 유린 문제로 비화하는 데 대한 북한의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테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앞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화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민 실장은 인권 문제는 체제와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북한으로선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다며 표현상으론 한국의 보수 세력을 겨냥한 비난이었지만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이 문제가 다뤄진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특히 북한이 다음 달 3일 미 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이 사건이 자신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에 문제를 키우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도적 문제고 인권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적대 국가하고 정상화한 데 있어서 이런 인권 문제를 또 이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그 바이든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소위 담판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한국과 북한은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22일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한국 공무원 이모 씨의 자진 월북 여부와 북한군의 시신 소각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국해양경찰청은 이 씨의 월북 의사 표명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북한은 통일전선부 대남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위에 이런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이 사살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총격 후 시신이 사라져 부유물만 태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내에선 단속정장의 판단으로 총격이 이루어졌다는 북한 측 주장과는 달리 북한 해군사령부의 사살 명령이 있었다는 감청 정보 유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월경자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국제인권단체가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으로 국제사회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이 같은 명령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트스워치는 28일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주민들의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입수한 북한 인민보안성의 문건을 인용하며 북한 정권이 사전 허가 없이 국경 부근 지역에 들어가는 주민들을 사전 경고 없이 사살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존 시프턴 휴먼라이트스워치 아시아 국장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쟁의 법이 적용되는 무력 갈등이 있는 상황을 제외하곤 공권력이 즉석에서 사살하는 명령은 국제인권법을 심각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This type of order, no matter what. The emergency or the necessity for
이 같은 명령은 상황이 얼마나 긴급하든 공정버건에 얼마나 필요하든 또는 어떤 다른 이유에서든 국제법 하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법 집행관리들의 물리력과 무기 사용에 대한 유엔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트스워치는 현재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억누르는 상황을 통일 전 동독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에리 호네커 전 주석 등 동독의 지도자들이 통일 후 국제사회의 심판에 직면했던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래의 국제사회로부터 엄격한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국경지역의 즉각 사살 명령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특수부대를 보내고 무단 월경자 사살 명령까지 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한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극심한 공황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Yes, the pandemic is not under control and it will take some efforts and so forth to deal with it.
킹 전 특사는 감염증 대유행이 통제되지 못하고 있고 그걸 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민들을 격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영구히 제거해서는 안 된다며 이 모든 상황이 기이하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킹 전 특사는 지난 9월 한국 민간인이 북한 해역에서 숨진 사건도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 내 탈북 여성 단체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따른 중국인 남편들의 피해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북 여성 이모 씨는 1999년 굶주림 때문에 중국으로 탈북해 현지에서 중국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 2년 정도 만났나 그리고 제가 29살에 제가
북송됐거든요.
조선족인 남편을 만나 10여 년 동안 살았던 이 씨는 2010년 중국 공안에 체포됩니다. 당시 북한으로 강제 북송됐던 이 씨와 그의 남편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남편은 아내가 고문당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격분할 수밖에 없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아, 집사람이 그래 맞는데 내 진짜 내가 옆에 있다면 뭐 군대고 뭐 경찰이고 뭐 씨 검찰이고 어딨겠어요? 예? 뭐 남자 뭐 10명 100명 오도 내 혼자서 예, 칼 들고 가가 막 다 죽이고 싶지. 집사람 여자를 뭐 그래 막 개그치 패고 예? 그런데 뭐 지금 나도 막 말하니까 격분되는데 예?
한국의 민간단체 통일맘연합회가 최근 제작한 이 동영상에는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들의 인권 유린에 관한 증언이 담겼습니다. 2002년 탈북해 중국인 남성과 결혼했던 정 씨는 2011년 한국에 입국하기 전 중국에서 강제 북송당한 후 강제로 낙태당한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었는데 8개월이 했으니까 그 집에서 또 어매범만 기다렸었고 그리고 남편도 자체가 또 이제 장애인이었어요. 다리도 잘 걸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었는데 북한 여자가 이제 아들을 임신했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경사 중에 경사였는데 그때 이제 경찰에 바로 잡혀가지고 양쪽 팔을 딱 묶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갔는데 병원으로 바로 데리고 갔고 그 자리에서 이제 주사 이만한 뭐 10cm도 넘어되는 주사를 배에다가 놨어요. 근데 그때 당시 여자가 머리를
중국인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는 손영희 씨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청각 장애인이 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 봤거든요. 귀가 안 들려가지고 보니까 지금이 청각 장애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2007년 탈북해 중국에서 5년 동안 살다가 2012년 북송됐던 손 씨는 2014년 재탈북에 성공해 이듬해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고문 후유증 등 정신적 피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탈북 후 중국인 남성에게 팔리고 이들과 자녀를 낳고 살아도 강제 북송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탈북 여성들. 통일맘연합회는 이들이 중국에 자녀를 두고 와야 했던 사연을 국제사회에 알리며 아이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UN과 미 국무부, 미국 내 인권단체들을 돌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단체가 최근 의미 있는 보고서를 자료집으로 발간했습니다. 내 아이 안고 싶어요 다섯 번째 프로젝트 탈북 여성 강제 북송 실태 조사 최종 보고서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멈추기 위한 목적입니다. 김정화 대표는 VOA에 자료집을 내놓은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정책은 중국인 자국민 피해로 봐야 된다. 탈북 여성과 북한 인권의 피해로만 보게 되면 그 한계성, 강제 북송의 근본 뿌리를 우리가 해결을 못하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탈북민을 강제 북송시키면서 내놓았던 명분이 북한과의 범죄 인도 협약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탈북민을 보낼 수밖에 없다. 국가 간의 약속이다. 이러고 회피해왔거든요. 탈북 여성과 북한 인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 자국민 피해다. 라고 작년에 미국 갔을 때도 저희가 그걸 주장했는데 그때 미국 정부 기관에 있는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래서라는 질문이 그래서라는 그 단어가 저희한테는 정말로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귀국 후 이 단체는 자료 수집 계획을 세웠고 지난 3월 프로젝트를 구상해 5월부터 6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취합돼 220쪽 분량의 자료집으로 편했는데 중국 정부의 탈북 여성 강제 북송 실태와 함께 그 피해자를 중국 남편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은 중국 정부의 자국민 피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중국인 남성의 증언을 직접 듣고 이를 분석한 것인데 이 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남성은 500명에 이릅니다.
한국에서 사는 탈북 여성과 함께 사는 중국 남편들 300명하고 현재 중국 안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 221명. 이게 중국 남편과 함께 사는 탈북 여성들이 중국 남편들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국 남편들이 대체로 보게 되면 조선족이 그래도 한 5% 미만
네, 그렇게 잡고 대부분 한족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면서 이 설문조사를 다 진행한 거예요. 결국은 300명의 설문조사가 부부 설문조사가 돼버린 거예요. 600명이 돼버린 거죠.
설문조사는 중국과 한국에서 탈북 여성과 살고 있는 중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터뷰와 전화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탈북 여성과 함께 사는 중국인 남편 역시 탈북 여성들과 같은 공포와 삶의 불안을 겪는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한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한국 내 중국 남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300명 가운데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와 30대, 60대 순이었으며 출신 지역은 길림성이 과반을 차지했고 흑룡강성, 윤영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2006년 이후 입국한 사람이 90%에 달합니다. 자료집은 이들의 결혼 생활과 한국 생활을 포함해 중국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실었는데 한국 입국 과정에서 과반수가 자녀와 이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그 원인으로는 한국 입국, 강제 북송, 장거리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탈북 여성의 강제 북송과 관련한 내용에서 배우자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꼈다고 답한 사람이 78%에 달했고 중국 공안의 폭행을 목격하고 자신과 가족들이 함께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의한 강제 낙태를 직접 목격했거나 들은 사람, 그리고 아내와 함께 도망다는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37%입니다. 또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중국인 가족들도 두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는 응답이 88%, 이 정책이 부당하다고 느낀다고 답한 사람은 90%가 넘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중국 내 탈북 여성을 통해 취합된 중국 남편들의 답변과도 대부분 일치합니다. 강제 북송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답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두려움으로 악몽에 시달린다는 응답자는 63%였습니다. 또한 탈북민 여성의 강제 북송 과정에서 중국 남편들도 위험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은 80%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은 56%의 중국 남편들이 아내가 중국 국적을 얻는다고 해도 중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탈북 여성 80%가 중국에서 만난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답한 내용은 중국인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탈북 여성들의 기존 증언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40대 탈북 여성 해나 김 씨는 VOA에 남편과 남편의 가족의 감시를 받았지만 자신에게 매우 잘 대해줬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츠 사무총장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중국인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법적 지위 없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이 단체의 이번 조사는 새로운 차원을 조명한다고 진단합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 상당수가 남편에게 학대당하고 실질적으로 성노예의 희생자지만 예외는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이전에 간과됐던 북한 아내와 자녀를 돌보는 중국인 남편의 고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김정화 대표는 30여 년간 이어지는 이런 비극의 책임은 누구보다 중국 정부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탈북 여성들 도망가지 말고 너네 호석 얼려주겠으니까 가족을 지켜라 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달에는 중국인 아이를 임신한 탈북민 임산부 당장 출산하게 될 8개월 이상이 출산하게 될 그 임산부를 국경연선까지 데리고 가서 강제북송으로 북한에 넘기려고 했는데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연행자도 안 받겠다 하니까 이 임산부가 거의 변방돼서 출산을 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최근에 또 10월 12일쯤에 북한 당첨권 끝난 다음에 한 200명 정도를 또 변방지에다 놓고 북한에다 강제북송 시키긴 해 너네 받아라 했더니 북한이 또 코로나 때문에 송환을 거절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연이어 보게 되면 정말로 강제북송의 진짜 악독은 가장 큰 뿌리 그거는 중국 정부라는 거죠.
김 대표는 중국 정부가 자국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료집에 실렸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으로 중국인 아이를 출산한 탈북 여성들이 이 중국 국적에 올릴 수 있는 조항들이 여러 가지로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조항 안에 뭐가 있냐면 특히 제7조에는 외국인 혹은 무국적인이 자원하여 중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아래 10거 조건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절차를...
B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10년 10월 30일 국제 적십자의 창시자이며 노벨상을 수상한 앙리 듀낭이 82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2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아수용소 국장을 역임한 아버지와 신앙심 깊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앙리 듀낭은 어렸을 적부터 자원봉사 활동에 힘썼습니다. 앙리 듀낭은 사업차 이탈리아에 갔다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솔페리노 전투의 참상을 목격합니다. 수천 명의 병사가 의료진의 도움 없이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은 이후 앙리 듀낭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는 제네바로 돌아온 이후 그때의 모습을 되새기며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앙리 듀낭은 또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해줄 구호 봉사단체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마침내 1863년 국제 적십자를 탄생시킵니다.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헌신 봉사를 한 앙리 듀낭은 1910년 10월 30일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1938년 10월 30일 미국 북동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화성인들이 지구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공포에 휩싸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라디오를 통해 화성인들이 지구를 침략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것은 영국 작가 허버트 조지 웰스의 공상과학 소설 우주의 전쟁을 극화시킨 라디오 드라마를 듣고 실제 상황인 줄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드라마 우주전쟁에 나오는 화성인들의 침공을 실제라고 착각해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주민들이 대피하며 대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화성인 침공 소동은 영국 작가 허버트 조지 웰스의 1898년 동명소설을 각색하고 연출한 젊은 연출가 올슨 웰스에게 유명세를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스크린으로 무대를 옮긴 올슨 웰스는 오래지 않아 영화계의 거장이 됩니다. 올슨 웰스의 명성은 영화 시민 케인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지만 올슨 웰스의 유명세는 이 드라마 우주전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상황 종료 후 방송 제작진은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를 했고 뉴욕타임즈 신문도 일면 톱뉴스로 화성인들의 지구 공격 소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B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